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좋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뉴욕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세계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정말 거룩하고 화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아니면 교회를 흔들 만큼 엄청난 문제이든 아니든 교회에 만약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은 근심이라고 하지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화합을 깨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름을 쓰질 않았어요. 저는 참 바울 사도가 정말 사랑의 어떤 사도라는 것을 느끼는 게 우리 같으면 지금 바울 사도를 무척 힘들게 만든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질 않아요. 5절에 보면 단지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 이름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차라리 저를 하고 이름을 말 안 하고 끝까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아, 바울은 정말 우리 같으면 벌써 이름을 부르고 이거를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네요.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지 근심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뭘까? 혹시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말씀 가운데서 찾아봤는데 대개 결론이 한 두 가지가 정도가 나와요. 첫째, 이 사람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 일이 아마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일 거다.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름은 몰라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이겠죠.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5장, 고린도 전서 5장에 나와요. 아마 그 사람을 두고 온 교회가 힘들어 하지 않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아마 이 사람은 성경의 문맥으로 보니까 거짓 선생이다. 교회에 몰래 들어온 가짜, 교회를 흔들고 자기 세력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울을 대적을 하고 바울의 사도 그 권리를 무시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격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해서 그 바울의 교회에 대한 권위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뭔가 사로잡아 보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적어도 바울을 공격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 바로 근심케 한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이 정말 자기는 근심을 안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것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거기서 1년 8개월 거의 2년을 넘게 그 교회를 섬겼던 이 바울이 과연 그 사람을 알고 있을 텐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근심케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근심을 했지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 전체 공동체 성도들을 전부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물론 바울도 아프지만 바울은 자기보다 교회 전체를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악한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5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한 사람이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 최고로 좋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그걸 갖다가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가 바로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유지라서 그 예를 들어서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이 굉장한 유지기 때문에 그 밑에서 덕을 보고 있는 일부 성도들은 입을 다물고 좋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싫어도 표정을 감추고 마음을 속이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러한 사람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고 근심을 준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당했느냐. 우리는 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벌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교회가 그 당시에 바울이 다른 이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몇 가지 벌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하게 되면 한 서너 개 정도의 벌을 있어요. 경고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경고하는 이런 게 벌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벌이 있느냐면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참여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회방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큰 벌이에요. 믿음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찬식 안 하는 게 무슨 벌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지만 그것이 교회로서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벌이 또 어떤 게 있느냐면 교회가 그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직분이나 교회 활동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축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제 큰 징계인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우리는 오늘날 뉴욕이든 어디든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렸다면 거의 다가 출교예요. 너는 교회 나오지 마. 교회 출입 금지하고 경찰 지키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벌들이 교회는 그의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 이런 벌을 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징계 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런 근심케 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았다. 많은 사람에게서.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벌을 받긴 받는데 이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그 힘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수의 많은 공동체 성도들이 모두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할 때 요새 말로 하면 다수결이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뭔지 몰라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다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조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분하다는 것이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우리가 벌을 내린 게 그럼 충분하다는 말인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카도다, 충분하다는 말은 바울이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면 그 벌을 받은 사람이 무슨 벌을 받았는지 그 벌 받은 정도가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아니면 뭐 출교든 뭐든 이런 벌을 받아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족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벌을 받았는지 그건 불문하고 그 사람이 벌을 받아가지고 지내온 시간이 그 시간이 이제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할 때 다수결의 원칙으로 징계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징계하는 그런 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출교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간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걸 보고 바울 사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저 사람의 징계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계를 하라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징계를 하면 이제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징계를 받고 지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 있을까봐, 잠기게 될까봐,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 있을까봐 그걸 염려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힘들든 슬퍼하든 정말 어렵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곧 징계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염려, 슬픔 가운데, 그리고 너무 많은 근심 가운데 있을까봐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의 또 다른 목적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드디어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 범죄를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또 죄를 저질렀다는 고통 때문에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벌써 오래 얼마 동안을 계속 그런 징계 가운데 있으면 그런 괴로움과 그런 안타까움과 수치심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그가 이 교회 공동체의 낙오가 되어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교회 이제 그만둘 거야.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문제에 너무 이게 깊은 염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근심이라니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징계의 목적이에요. 왜 징계를 하느냐. 징계는 그 사람에게 벌을 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거나 그 사람을 죄를 단죄를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영원히 제거해버리거나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어떤 사람을 판결하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벌을 줌으로 인해서 벌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지만 교회의 징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사람이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저질렀던 범죄에서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복을 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징계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넘어선 용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징계의 교회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징계를 해서 출교시켜요. 사실 요즘에 보면 출교되기 전에 먼저 나가버려요. 아, 출교 때까지 뭐하러 기다려요. 막 범죄한다면 교회 안 나가면 교회가 없나? 딴 데 가면 되지. 자, 이 당시를 생각해요. 고린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에는 교회가 막 무지무지하게 많았을까요? 옆에서도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건너 한 블록 옆에도 있고 교회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하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믿음에서 출교가 되고 만약 징계를 받으면 어디를 가요? 신앙생활 자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에서 없어지는 거라는, 제외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든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그리고 그분도 교회에 온 것 자체를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교회에 나온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징계를 통해서 만약 교회에서 축출을 해, 쫓아내어 버린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은 그래요. 그 한 생명이 바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은 그 다음의 조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즉 너희는 차라리, 그런 즉 너희는 차라리, 이 말이 뭐냐면 거꾸로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인 게 뭐냐면 저를 용서하고 위로를 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고 위로를 하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뭘까요? 용서. 용서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일까요? 용서. 용서하라고 하라고 했어요. 용서라는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알았어. 그렇지만 들어와. 넌 모른 척하고, 너는 그렇지만 찍어놨어. 너는 잘못한 자야. 이렇게 하고 그와 그냥 소위 말해 안면을 안 트고 그냥 무시한 상태로 놔둔 이런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겉으로 이제 됐어 돌아와요 어서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바울은 특별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용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많은데 여기서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리스. 카리스에서 나와서 카리조마이라고 해요. 카리스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말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용서가 바로 그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얘기는 뭐냐면 이 용서라는 행위는 무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건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라 행위의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리조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어떤 의와 선을 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불의가 있음에도, 우리가 잘못이 있음에도, 우리가 온전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서가 바로 교회에서 용서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징계해가지고 그 사람의 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교회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팠으니까 너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데 그리고 너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를 용서하고라는 단어였어요. 그 다음에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지쳐있고 그 사람이 괴로워해서 힘들었고 그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 때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패잔병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것이 바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 직전에 간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위로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위로하다는 얘기는 굉장한 얘기. 그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로 괜찮아요. 이제 이리 와요. 같이 밥 먹어요. 좋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위로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에게 오른팔이 되어주고 왼팔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모든 활동을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징계받은 자의 했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교회 안에서 징계받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 그 사람 그 교회에서 싸워가지 나왔어. 그 사람 그 교회에서 잘렸대. 이런 얘기 우리 너무 많아져요. 그 목사가 나쁜 거야? 장로가 나쁜 거야?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우리는 판단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징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용서와 위로라는 거지. 이것이 바울이 지금 오늘날 아니 자신이 사역을 하던 그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어쩌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8절에다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 권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바로 너에게 강력하게 내가 너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노니 뭐라고요?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여기서는 저희에게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그러면 복수가 되잖아요. 사실 성경 원어에 보면 저에게요. 죄를 저지른 지금 근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나타내라는 말은 확증시켜라는 얘기예요. 네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희들이 온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완전히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그러더니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랑을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여기다가 또 바울은 이 사랑이란 단어를 많은 뭐 우정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뭐냐? 오늘 10절에 말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바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는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리스도 앞에서요. 아,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죄 가운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목숨을 버려서 살렸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저를 사랑하라. 엄청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야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했던 범죄하고 근심게 했던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인들이 진짜 사랑하는 이 사랑이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을 나타내요. 우리는 이것이 뭔지를 잘 몰라서 아니 이것이 잘 느껴지질 않아서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인지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경우가 우리는 사실 많지 않아요. 입으로는 우린 많이 얘기를 해요. 십자가 사랑 노래로도 불러요. 말로도 많이 하고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식으로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압니다. 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교회는 소금이라고 떠들어대고 자신들이 빛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은 물론 교회는 그렇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안타깝죠.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내게 쏟아졌던, 내게 바쳐졌던,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진짜 온다면은 세상에 못 사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에 제한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에 거리낌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오히려 부족함밖에 없겠죠. 정말 그런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는 엄청나니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내가 그거 용서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내가 또 누구를 용서했다면 그거는 너희가 용서한 것과 똑같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의 사랑이니까. 그리스도 앞에서의 용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나 나나 다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사랑이니까 나나 너희나 동일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인가요? 18절인가요? 16절이 18절인가? 17절인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 들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로마서의 얘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뭘까요? 아,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을 하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써놨는가? 오늘 설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듣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나.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들음이란 순종이에요.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10장 17절 그 바로 앞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않았다고 굉장히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교회 나가는 걸로 믿음을 대체해버렸어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 좀 읽고 선교도 가고 뭐 찬양하고 이러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를 해버렸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순종.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근데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구원했습니다. 오직 이것만 하나 딱 들고 만약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하고 차원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갖다 보니까 그걸 사변적으로 사고를 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오늘 목숨을 버려가지고 구원해낸 우리 옆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쟤네들은 본래 저래. 아무래도 되질 않아. 뭐 됐어. 그런 정도면 봐주지. 그러실까요? 아니면 야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 보고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니? 내가 헛죽었구나. 이러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바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절에 그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구절에 너희가 범사에 진짜 순종을 하는지 그 증거를 알자고 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너희들이 용서를 하는지 진짜 너희가 위로를 하는지 정말 너희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싶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그 음모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음모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그 믿음을 없애는 것이 사단의 목적 아닐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게 그냥 자기 만족을 주는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탐욕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 동산이 그렇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향한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단은 뭘 해야 될까요? 아, 교회가 부흥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사단이 꿈꾸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하나 사람 되게 많아지는 게 이게 사람이 교회가 막 부흥돼서 사람이 넘쳐나는 거 의리라는 건물 짓는 게 사단의 목적일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사단의 계획일지 몰라요. 엄청난 부여와 엄청난 풍부를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더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이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참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 사단의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내 밑으로, 자기의 밑으로 놓은 사단의 권세 아래로 놔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목적인데 바로 범죄한, 근심케 한 그 성도를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니, 공동체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앞에서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이 사탄의 괴계에 이미 빠져진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음모 속에 간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오늘 교회들을 보면 아니 하나님의 뜻,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계획이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닐까요? 전부 믿는 척하면서 우글우글 사단이 아마 어쩌면 웃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징계라는 게 뭐냐? 바로 그렇게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졌다면,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면 그 사람을 징계해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 사랑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징계만 한다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한마디로 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정말 거룩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정말 아름답고 건전해야 되고 진리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거룩성을 위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모든 교회들이 그럴 때 특별히 장로교는 교회가 교회되는 세 가지의 표시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찬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말씀과 성찬식과 그리고 이 징계. 근데 교회가 기억해야 될 이 징계에 대해서 꼭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한 너무너무 교회가 관용적이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해서 어떤 죄와 범죄를 그냥 묵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엄청난 범죄와 잘못이 있는데 너무 교회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걸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징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너무 교회가 가혹하고 엄격하고 아주 너무 지독해서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는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요. 죄를 받아들여도 안 되지만 용서가 없는 징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만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교회 2000년 뒤에 오늘날의 교회를 내다보면서 아니 영원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징계할 수 있으려는가, 스스로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으려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작전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잘못 때문에 정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송은 시편 53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이 51편 시편은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고 본인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지었던 시, 그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바로 오늘 이 찬양은 그 51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간절히 외치는 그런 기도이며 탄원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께